같이 계속해서 은혜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과 두려워하노라.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옛 관습으로 돌아가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초기 청교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드워즈는 믿음이 좋은 한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신혼 초기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이뤄갔습니다. 같은 시기에 뉴 잉글랜드의 한 동네에서 그와 같이 자란 친구 중에 주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신앙을 가졌었지만 후에 신앙이 전혀 없는 방탕한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 방황하고 형편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후에 학자들이 이 두 사람의 가계를 추적했는데 그 보고가 이렇습니다. 에드워즈는 학자들이 조사한 시점까지 617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그 가운데 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사람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1명, 미국의 부통령이 1명 배출됐습니다. 맥스 주크는 조나단 에즈워드보다 2배가 넘는 1,292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유아 때 사망한 사람이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불거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살아간 사람이 53명이었다고 합니다. 하나의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당대의 복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대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을 때 얻는 가장 큰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기업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듯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의 앞부분인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협을 이을 자니라.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은 장차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놀라운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리석게도 다시 옛날로, 즉 종의 신분으로 되돌아가려 한다라고 책망합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인 교훈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신분이 변화되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본문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 두 구절에서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합니다. 첫째는 너희들은 옛날에 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생각의 자유도 없고 가치관의 자유도 없고 의지의 자유도 없습니다. 끄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어째서 다시 종으로 되돌아가려 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의 신분이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녀 신분을 받은 사람이 그 생활이나 생각하는 것이 여전히 종과 같고 또 종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둘째는 전에는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우상의 노예, 우상의 하수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으니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런데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과 같은 율법을 섬기려고 한다면 그것이 말이 되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행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책망을 통해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구나 다 우상 숭배자라는 겁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바울은 과거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는 다른 말로 우상입니다. 거기에 종로로 탔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이방인 교인들은 과거에는 다 우상을 섬기는 신전예배 참석자들이었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어떤 학문이나 종교적인 가르침을 구성하는 초보적이고 1차적인 근본 원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 불, 물, 흙 등이 물질이나 자연을 구성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신으로 격상시켜 섬겼습니다. 즉 불의 신, 물의 신, 흙, 땅의 신 등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의 삶과 운명을 좌우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농부들은 날씨의 신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며 제사하였고 연인들은 아름다움을 관장하는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시기였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문명이 최고로 발달했다라고 자랑하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과거와 같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가 그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도 한국 뉴스를 보면 무슨 사업을 시작할 때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돼지머리 올려놓고 절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 중에는 이런 일이 없느냐, 안타깝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와 관련해 경험했던 이런 이야기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예수님을 믿은 지 1년이 되지 않은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제일 걱정했던 문제는 바로 1년에 24번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들은 1월에는 누구누구, 2월에는 누구누구 하면서 그들의 조상들에 대한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로 인해 조상들의 노여움을 사지 않을까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염려 끝에 그 교회 부목사님을 모시고 제사 대신에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끝나고 부목사님이 돌아가시자 찜찜한 마음에 다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담임 목사님이 그 부부를 찾아가 뭐 달마다 조상 귀신들을 힘들게 따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있느냐, 아예 지금 한꺼번에 조상 귀신들을 다 불러라. 그러면 내가 다시는 조상 귀신들이 못 오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주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그 부부가 우상 숭배의 허구성을 깨닫고 그 후부터는 제사를 완전히 드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 뿌리 박혀있는 우상 숭배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 교회사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사를 살펴보면 초창기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전도에서는 통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당시는 우상을 많이 섬기던 때였으므로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 귀신 섬기느라고 고생하지 말고 예수님만 섬기십시다. 이분만 섬기면 다른 귀신은 꼼짝을 못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여러 귀신들을 섬기느라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을 섬기면 저 귀신이 질투하고 저 귀신을 섬기면 이 귀신이 토라져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로 인한 삶과 행동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이사 날짜를 정하려고 해도 귀신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자녀들의 결혼 날짜를 정하는 것도 이것저것 따지며 눈치를 봐야 됩니다. 머리 감는 날도 따로 있었습니다. 아기를 낳아도 언제까지 바깥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등의 금기사항들이 숱하게 많았습니다. 웬만큼 머리가 좋지 않고서는 다 기억도 할 수 없는 규칙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 귀신 섬기랴 저 귀신 섬기랴 1년 내내 바빴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한 분만 섬기면 다른 귀신들은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얼마나 편하고 자유롭습니까? 그 말을 듣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반 뉴스나 기독교 뉴스를 보면 아직도 신자라고 하면서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우상 숭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점장이들의 주요 고객들이 교회 장로고 권사라는 우스갯소리처럼 전해지지만 실제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복음을 철저하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런 종류의 우상숭배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또 다른 형태의 초등학문, 즉 율법주의에 빠졌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 사도 바울은 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과 같은 율법주의로 돌아가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우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수식어를 통해 율법의 행위를 중시하는 율법주의가 가진 특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약하다고 말합니다. 여기 약하다라는 말은 능력이 없다, 힘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요구만 했지 건져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천한 율법이라고 합니다. 천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토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지 모양, 거지꼴이라는 뜻입니다. 즉 몹시 초라하고 불쌍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율법은 시달리는 사람들을 초라하게 하고 불쌍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돌아간 율법주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이렇게 이어지는 본문 10절 11절에 말해줍니다. 먼저 본문 10절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빠져 다시 돌아가게 된 율법주의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율법의 행위로 인해 구원 얻게 된다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은 모든 제사 제도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이제 모든 제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시 유대의 절개들을 기억하고 지키는 율법주의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 11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간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여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에게 헛되게 될까 두렵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율법의 행위를 중시하는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 혜택을 헛되게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신자들은 제사를 지내고 날과 달과 같은 절기를 지키는 율법주의에 빠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성경의 진리를 가장한 율법주의에 빠질 위험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의 본질이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규칙적인 교회 예배 출석과 기도와 성경 읽는 시간을 갖고 있기에 자신의 신앙은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기에 괜찮다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음의 변화를 절대적으로 강조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지고 사랑이 넘치고 거룩함과 의로움을 추구하는 갈망이 있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겉으로 기독교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고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가 곧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엄격하게 진단해 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들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었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답게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삶의 실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매일 힘써야 됩니다. 다시 본문 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로 타려 하느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는데 어찌 다시 율법주의로 되돌아가 종노로 타려 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율법주의 같은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는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과학 용어 중에 타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물질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움직이지 않는 장난감 자동차를 뒤에서 힘있게 밀으면 어느 정도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조금 후에 밀었던 힘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 멈춰 서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직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변화되었어도 구원받았어도 자꾸 옛날의 모습으로 믿기 전의 상태로 원래 영적인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계속적인 힘을 가하지 않으면 움직임을 멈춰버리고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습성을 이기는 비결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느냐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힘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은 영생의 삶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믿음 안에 서는 비결은 바로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진정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어지는 호세아 6장 3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젊은 남녀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 빗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젊은 남녀들이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서로 상대방에 대해 알고자 하는, 만나고자 하는 호기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알고 싶어하는 뜨거운 갈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젊은 남녀가 서로를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서로 자주 만납니다. 직접 만나고 바쁘면 전화를 하거나 요새 같으면 문자를 주고받으며 서로 서로를 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된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또한 신앙서적이나 다른 사람의 신앙 간증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서적도 읽고 또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을 만난 간증도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조용히 우리 심령에 말씀도 해주시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뜨거운 열기 가운데서도 만나주시고 또 조용히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만나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앞에는 끊임없는 유혹과 도전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이미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날이 갈수록 더 친밀하게, 확실하게 만나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그 길로 걸어오라고 촉구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 다 유혹의 시대, 혼란의 시대에 바른 성경 진리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친밀하게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